첫 번째 지지난주에는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과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처음 들으면 두서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경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성경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그런 것을 코치를 못 받았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못 읽었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게 우리 속에 견고한 진, 잘못된 가치관이 있으면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비추어서 넘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우리가 통상 하나님 주권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 구조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하나님 통치 안 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통치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와요. 지금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자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한다. 어떤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영역을 오늘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것은 이런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자, 이거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또 치유를 받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쫓아내고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뜻이네. 딱 나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예. 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당신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일을 하시기 오셨는데 뭐 하셨다고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요. 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병을 줘서 낮추게 하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교만하면 낮추게 하려고 병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합리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비극적인 일이 별로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릴 때 아이를 일찍 잃었다든지. 비극적인 일이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셨냐고요. 그런 비슷한 일에.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배운다든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든지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저기 저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 아, 기쁘게 해, 기쁘게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기쁘게 여기래.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긴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힘을 발휘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 믿음, 시험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돼서 어? 내가 아직 부족하네? 그럼 더 싸워서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말의 핵심이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5절에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보낸다 뜻이 아닙니다. 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내를 주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인내를 원하면 고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주니까요. 뭐라고요? 고난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내가 세워질 거 아니냐 얘기예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시험이 오면 야,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가 봐. 믿음 키우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믿음 자라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아멘 하시는구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 자란다는 얘기 없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돈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이게 두루뭉실하면 믿음으로 사는데 수동적이 돼요. 자, 그래서 견디는 인내의 믿음은 뭔가 어떻게 오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방해가 올 때 끝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져서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15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구약의 말씀이라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돼서 지금 주어졌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것을 읽다가 교훈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근데 길을 몰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냈어.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이거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얻어요. 자, 그게 지금 성경이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 말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삶에 환란이 올 때 성경 말씀을 보면 피할 길이 생겨요. 그리고 길이 보여요.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보이고요. 뭘 붙들어야 될지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요. 위로를 줘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죠. 계속 당해서 그냥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길들을 보고 구약의 사람들을 보고 혹은 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어, 그럼 나도 이겨내야지.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요. 승리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를 주기도 하고 성경의 위로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내는 성경을 아는 데서 옵니다. 인내는 성경 말씀을 아는 데서 옵니다. 자, 인내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내란 뜻이 뭐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갈 길 가요.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는 순간적인 믿음이 아닌 오랜 지속되는 견디는 믿음이에요. 인내는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내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냥 악바리를 버티는 거지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당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이건.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붙들고 힘을 얻는 게 그게 인내죠. 자, 인내가 말씀에서 오는 것처럼 믿음도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인내와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많이 아는 얘기고요. 자,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 오래참음이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 여기 충성은 믿음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매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 저게 자라요. 열매가 자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인내를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새로워진 우리에게 영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주어졌습니다. 자, 인내는 고난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했더니 어떻습니까?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은 얻어요. 실력은 얻는데 총알이 안 날아오는 법은 없죠. 예, 날아오는 거예요. 전쟁터 가면 총알이 날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자, 믿음의 고난은, 인내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인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자꾸 얻어 터져서 이렇게 맷집이 좋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골병드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고난 받은 사람이 가장 인내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제 얘기라면 인내가 고난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가장 많은 고난 당한 사람이 인내가 가장 클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못 견뎌서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또 심하게 고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인내가 많아진 사람이 있는 걸 보았나요? 심하게 고생한 사람은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사람이 아주 강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그런 사람은요, 그것을 고갈시킬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말씀의 굳건이 있어서 신앙에 선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고난, 삶의 문제들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것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나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수 마귀도요, 우리를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만일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세운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짓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사단이 그 짓 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은 우리 죽이러 오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절대 품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길 것인가,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이기라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을 이길 길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앙의 수동성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받아. 그리고 참아야지 뭐. 요런 게 뭐라고요? 수동성입니다. 요런 게. 근데 대개가요, 이 수동성에 있어요. 성도들이 이 수동성을 깨뜨려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러지? 뭐가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거 알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방면에 간증도 듣고 그런 방면에 말씀도 사모하고 그런 방면에 성경 말씀도 찾아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요. 이게 적극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유, 하나님이 다 주셨지 뭐 나를 겸손케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해? 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이게 수동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복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 순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대적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에게는 대적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수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수동성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는 교리, 즉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구절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적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잖아요. 이 잘못된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걸 대적 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질병의 문제일 경우 그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질병이 오면 뭐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주님, 만일 제가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나으면 오, 하는 뜻이네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진 연수가 다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하시고 아니면 제가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번 기도해 본 것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려고 왔는데 몇 마디 듣고 물러가겠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 대적이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지요. 사단이여, 제발 나를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할 때는 마귀에게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려고 뺏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고 그놈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 그런 종교적인 교리들은 우리가 겪는 시험들, 고난들, 시련들, 핍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인내를 길러준다는 의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 구절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근력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이게 아령을 한다든지 이런 근력 운동 하잖아요. 이런 시험, 고난, 시련을 극복할 때 우리가 인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러나 이런 시험은 고난, 시련,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 종교적 교리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반된 생각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교리 쭉 왜곡된 내용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다스리셔, 통치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의 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냥 소극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 그냥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걸 넘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믿음을 죽이는 꼴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성취해야 될 영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자, 자신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은 못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질병, 이혼, 비탄, 비통한 일, 또 반항하는 아이들의 그 원인 제공자란, 만일 이런 일들을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면 여러분 저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 저런 고난을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줘. 그 여러분 계속 당해. 그러면 저와 같이 지내고 싶냐고요? 아니죠. 절대 저와 같이 지내고 싶지 않지. 여러분, 만일 저런 비극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지요. 자, 세계에는 이러한 테러와 지진, 홍수, 태풍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말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태풍이 일어나는 거,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심판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태풍과 홍수 이런 것이 왜 왔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생긴 거라고요. 이 자연환경이.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왜곡돼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저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하시죠? 이 얘기. 그렇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해서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뭐 위로를 갔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들은 건 있어. 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 잘 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뭐만? 뒤에 것만. 딱 인용해서 그것만 딱 머리 들어오니까 왜? 좋은 얘기잖아요.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해서 말하곤 합니다. 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여기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제 선구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 앞뒤 문맥을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는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은 없는데, 없지요? 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행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의 앞뒤를 잘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28절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죠? 나는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늘 성령이 다 아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비슷하잖아요, 말씀이. 근데 자, 보십시다. 도우시나니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반대편을 잡아서 맞들어주다, 협력하다, 거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혼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뭘 들고 있어.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편에 와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 이 단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중보를 혼자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성령도 안 하세요. 못 하십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함께 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혼자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우리 대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호소하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전혀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맞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전혀 그 길 안 가. 그러면요, 성령님께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 탄식할 뿐이지.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님께 권한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을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보에 우리가 합력하지 않으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합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일하는 것이야만 하는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합력하다는 조건 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만 사람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또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거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문제와 함께 정답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가 수용 안 하면 못해요. 자꾸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하니까 사단에게 매이는 거지. 사단은요, 그냥 우리에게 막 억압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부모가 수용한 것은요, 자녀들에게도 사단의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가 예전에 절에 다녔다든지 이런 그 내 이름을 올려놨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취소시켜야 돼요. 취소시켜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사단이 그냥 임의대로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것도 책임지질 않으려는 종교적인 탈을 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조절하시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왜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든 은혜를 다 부어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부어놨어요. 그걸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꾸어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과 합력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님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젖자리에 모시는가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뜻에 내가 순종하느냐.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자,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오 하나님 제게 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병을 무찌르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는 틀린 거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할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조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으며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으로 그 고난으로 처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다 하나님께 달렸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종교적인 교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무너뜨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리는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다 부어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